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나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또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웃에 계신 권사님이 이른 아침에 골프장에 갔는데 몇 홀 치다 보니까 이 골프공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풀숲에 들어가서 공 따라 공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 거기 아주 좋은 야채들이 잔뜩이나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멘떡인가 싶어서 골프를 치는 동 많은 동 하면서 쑥도 캐고 그 싱싱하게 보이는 야채들을 잔뜩 뜯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웃집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한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야채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맛있게 쌈을 싸서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내가 토하기 시작하고 저도 토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을 갔더니 원인이 그겁니다. 농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농약을. 예? 여러분 골프장에서는 잔디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 농약을 많이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이 농약 투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으니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희 둘이서 이 농약 때문에 토하는데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을 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이 골프장 주변에서 뜯어먹은 그런 것들, 뜯어온 야채들 잡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혼이 났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한번 또 혼이 났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그 사돈 장로님 댁을 방문해서 잠시 그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아픈지, 안 사둔 대회, 그 뭐 장모님, 이 권사님 그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뭐 사돈이 그냥 구르니까 그분인들 어떡하겠어요? 앰뷸런스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ICU, 바로 의사와 간호원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뉘어놓고선 뭘 먹이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진단을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도결석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내 몸속에 돌이 생기는 병. 자,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1mm가 작다고 해가지고 우선 며칠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 의료진들이. 남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결국 아프면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기다리게 됐는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꿈에서 본 그대로 그냥 그 돌이 소변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 빠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우리 어려서 먹던 그 별사탕 같은 거 그거 반에 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여러분. 우린 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식사 한번 잘못하거나 몸속에 무슨 이상이 생기기라도 하면은 약을 먹어야 하고 앰뷸런스도 타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하고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 아, 여러분들도 그렇죠? 과로하면 피로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자기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병이 된다는 거죠. 오늘 10편 9편 마지막 절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거기에다가 말이죠. 빨간불을 좀 쳐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일 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시들어져서 없어져가는 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며칠 못 가요. 얼마 지나면 다 시들어버릴 겁니다.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가 다 시들어 없어지는 이 풀 같은 존재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편 9편을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읽어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컨대 여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늘 자신을 향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은 그 다윗 쓴 글들을 보게 되면 수없이도 자기 자신을 가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단어는 이 경제적인 이런 가난을 넘어서 그저 너무도 보잘것없는 또 연약한 에노시 그 시들어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뜻으로 가난하다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자주 말씀드린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만 알고 살아왔는데 아 역시 나도 인생일 뿐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더 달리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시는 대로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했고 무수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대단한 존재였지만은 깨닫고 보니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일 뿐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굉장히 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그런 위기의 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시편 9편 1절 그 앞에 보면은 제목처럼 이 괄호를 해가지고 이 표제어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게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서 있어요. 여기 문라벤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시편 9편을 읽거나 노래할 때에 했던 어떤 방식이었지 않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나벤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슬픈 일도 겪게 되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 죽는 슬픔은 그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9편은 이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9편을 읽거나 노래할 때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한평생은 문나벤의 고통 속에서 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씀 13절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여기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듯이 사망의 문으로 막 그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상황 마치 자녀가 이 죽은 것 같은 이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런 다윗왕을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원수들, 악인들, 혹은 이방 나라들 뭐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은 바깥에도 있었지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때로는 다윗의 그 심정 자체가 자신의 마음 속에도 그런 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로구나. 이걸 뼈저리게 깊이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시편,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에 다윗은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은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은 들으셨는데 아 그래 나도 인생이지 그런 느낌이 오세요? 예, 다들 인생이죠.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깨닫는 지혜로운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은 위대하고 영원하신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너라고 하는 인간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아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자꾸만 불현듯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막사의 상을 받은 그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 맹장 수술까지 해줬다는 그 의사 선생님, 그 한국의 유명한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권사님, 유선한 권사님,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뭐 직접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가족도 없으신 몇 안 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조카 되는 그 손동길 선생님 같은 이런 평신도 분들과 같이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가까이 지난 적도 많이 있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최동진 목사님, 전도식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그 신학자 문희석 박사님, 박창원 박사님,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여러분들 생각들이 많이 많이 났어요. 뭐 대단했던 목사님들이고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죠. 한국교회 안팎에 영향력이 컸던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한 10년, 20년여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그분들 굉장했지요. 내가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지금 다 어디에 계시지? 지금 그분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다 사라졌거나 잊혀지고 있는 그런 중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이 땅에 묻힌 걸로만 생각하면은 아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나 말이죠. 아 그렇게 대단하고 이 굉장했던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일 뿐이셨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 누가 잡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뭐 내가 우회전 좌회전 직진 뭐 내가 핸들 조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전에도 생각하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서 생각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저는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이거 망각하고 살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웠던 그 영웅 같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걸 다 까먹은 것이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상이 사실은 자기를 만든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세웠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거절하게 됐을 때 풀무불 속에 던져넣었던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다 이거 다 내가 내 이루었다 마치 쉬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밝던 총명을 다 걷어가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병 들어가지고 아주 멍청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이슬해졌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기를 7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드렸던 고백이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지각을 돌려주신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 하이웨이가 그냥 많은 차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가 예정 시간보다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늦게 도착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바닷가로 혹은 이렇게 피서를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앞으로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아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뭔가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애타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는 인생일 뿐이지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는 인생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인생임을 망각하며 사는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거리고 삼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미리 알고 다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6, 7절의 말씀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읽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새가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건 뭐 잡아본들 병아리보다도 적어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싸게 팔고 사는 보살거든 존재가 바로 이 참새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주먹만도 못한 얼마 되지도 않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방치하시겠느냐. 너희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아요?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다 알고 계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 머리털 많은 분에게는 하나님 좀 앞에 좀 미안하지만은 머리털 적은 사람은 좀 덜 미안하고 말이죠. 우린 다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생각하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4절과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은요, 기껏해야 몸이나 하나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주 반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다가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신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있다는 듯이 큰소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사람 세상에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동의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이 아닌 것 같이 그래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나. 그렇게 오래오래 믿었다고 하는 장로님 같은 그런 분 중에도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인생인 줄 모르는구나. 머지않아 땅 한평 짊어지고 누울 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기에 저러는 거지. 그걸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 목사 너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결심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저 자신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일 뿐인 줄 알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뿐인 줄 알고 때마다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인생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많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면은 뭐 용정이나 혹은 이 연길 같은 중국으로 들어가서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숨어서 지나는데 이제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탈북한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탈출하고 김씨 세소 왕조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이제 앞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 땅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이제 열심히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요,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한국에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줄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에 가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지 않고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가려던 꿈을 버리고 제가 살아왔던 이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북으로 돌아가서 내 일가 친척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붙잡혀 죽으면은 저는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될 테니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북 사투리로 선교사님을 선생이라고 하면서 되시오 되시오, 도저히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시오. 이 선교사님 눈에도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면서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우리는 궁극적인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죠.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선교사라고 하는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기로 원했던 한국으로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가지만 나도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분명히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탈남자로 살겠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요, 나는 탈남자입니다. 지금 서울에 돌아가도 나는 집이 없고 애들은 선교사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탈북자로 탈남자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끄러움이 없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분들이요, 탈북자라고 하면은 이 선교사님은 탈남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을 쭉쭉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읽다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울다가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눈물을 이 선교사님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뜨거운 눈물 누구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요? 이북에서 나온 이 형제자매들에게 복음 전도하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 있는 이 교회는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어떤가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 눈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들, 이민교회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전락했나. 이걸 생각하니까 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뭐 이 안팎에서 인생일 뿐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참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뼛속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이름 꿰나서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는 보살 것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 기껏해야 한평 땅에 누울 인생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미천한 더러운 죄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초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높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며 이 축복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눈물 없이 찬송할 수 없고 감격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만하다 망한 사람도 나오지만은 자신이 인생일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 것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인생들의 모임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은요 절 알아줘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도 몰라요. 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갓 인생일 뿐인 보잘것없는 저희들, 그동안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을 때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알려 죄를 따라 죄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밝아 죄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삭군다 밝아 죄를 따라가 죄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과 죄를 따르니 어찌 은근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걷는다 말과 죄를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에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 귀한 물질이 사용된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고 또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치료 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히 지나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여호와 앞에 은혜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이 인생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